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 읽었던 본문은 그 깊은 절망과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 상황이요. 굴 속에서 아주 절망하고 낙심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엘리야는 엄청난 일을 경험했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가 참 신인지 대결하는 그 전투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결국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또 바알의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다 죽이죠. 다 죽이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변화가 없고 아합이 돌이키지도 않고 오히려 그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해서 실망해서 그 북이스라엘에서 저 남쪽 아래쪽으로 호렙산에 있는 홀로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의 상태를 지금 상태를 핵심적으로 알려주는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구절 14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14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심정을 가장 잘 대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 혼자다. 당연하죠. 맞죠? 굴속에 자기가 들어갔으니까 혼자죠. 그건 당연한 건데 어쨌든 나 혼자만 남았다. 나만 지금 고생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중고등부 전도사로 파트타임 전도사로 그 사역했을 때 일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인원이 좀 적어서 그 연합 수련회에 갔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연합 수련회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때 좀 친하게 지내는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님과 같이 갔어요. 남자 전도사님인데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그 형님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무사히 잘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날이 되었죠. 여러분 그 아이들 수련회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날 밤 맞죠? 거의 잠을 안 잡니다. 잠 잘 안 자고 같이 나눔하고 기도하고 또 이야기하고 남자 여자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시간 보내고 늦게 자는데 굉장히 피곤하죠 마지막 날은. 마지막 날은 너무 피곤해서 다 힘든데 어쨌든 제가 승합차를 운전하고 오는 길이었어요. 여름이어서 굉장히 더웠어요. 제가 승합차를 운전하고 옆에 조수석에 형님 전도사님이 타 계시고 그리고 뒤에 아이들이 타고 이랬는데 좀 운전하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는 돌아보니까 애들 다 자는 거예요. 그렇죠? 다 자고 막 골아떨어져가지고 조용한 거예요. 저도 너무 졸리죠. 너무 졸리고 한데 옆을 봤는데 이 형님 전도사님도 주무시는 거예요. 하, 너무 얄미운 거예요. 보니까. 아직 그 덜 성화돼가지고 너무 얄미워가지고 제가 그 굉장히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엉뜨라고 하죠. 그래서 조수석에 열선 시트를 3단계로 이렇게 딱 켰어요.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이렇게 운전하고 갔죠. 딱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지나서 막 형님 전도사님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깬 거예요. 진호야 왜 이리 덥노. 당연하죠. 여름이니까 덥죠 형님. 이러면서 몰래 딱 끄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나만 고생하고 있다. 지금 나 혼자만 남아서 나만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 엘리야에게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 너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 혼자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지 않겠다. 엘리사와 함께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복시키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의 사명을 주십니다. 세 가지의 명령을 주시는데 이 세 가지의 명령은 곧 한 가지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연결된, 세 가지가 다 연결된 하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명령, 엘리야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말씀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말씀이요. 내 길을 돌이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처해 있는 곳은 북이스라엘이 아닌 저 남쪽 굉장히 멀리 떨어진 호렙산의 굴 속에 있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해서 이 남쪽에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활동해야 할 선지자로서 활동해야 할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사역지를 이탈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 돌이켜 내 길을 돌이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돌이켜가되 구체적으로 어디를 통하여 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말씀해 보시면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광야는 사람이 다니는 길은 아닙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은 따로 있었어요. 걷는 길은 따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이 엘리야가 북에서 도망쳐 내려올 때에 지나쳤던 곳이 바로 이곳 광야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19장 4절에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엘리야가 들어갔다는 말이죠.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간 이 엘리야는 그곳에서 머무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한 거예요. 이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절망의 공간 그곳이 광야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절망했던 그곳을 다시 지나쳐 올라가라. 이제 이 광야는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광야가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통로가 되는 그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복귀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아람 지역에 속한 지역인데요. 아람은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위쪽에 있는 나라로서 이스라엘과 용토를 두고 전쟁을 많이 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적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수와 같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하사엘은 이때까지 아직까지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인물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사엘에게 가서 그것도 다른 나라인 아람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좀 무리한 명령 같지 않나요? 너무 무리한 명령 같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명령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어서 또 말씀하시는데요. 16절에 보시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 아합 왕,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다른 사람에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는다면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반역이죠, 반역.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위험천만한 일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 구절에 보시면 사실 조금 위로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엘리야가 지쳐있을 때에 떡과 물을 주시고 또 이렇게 잘 재운 다음에 일으켜 세우시고 또 그러면서 조금 위로하시는 것 같더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명령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바라는 위로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따뜻한 모습으로 다가오셔가지고 귀에다가 세미한 음성, 부드러운 음성으로 3, 19, 27, 32 뭐 이러한 숫자 6개만 알려주시면은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조금 큰 거 아니더라도 3등도 괜찮습니다. 약간의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전혀 다르죠. 우리의 예상을 전혀 빗나가는 감당,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 가지의 명령을 주신다는 거죠. 이어서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우리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또 나오는데 하반부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서 아벨무올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이고 그리고 사밧은 엘리사의 아버지죠. 아벨무올라 지역에 있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선지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굴 속에서 하도 막 힘든 소리 하잖아요. 죽는 소리 하잖아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열심히 유별하오니 막 이러면서 한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 너랑 이제 더 이상 일을 같이 못하겠다. 그러면서 너 대신 엘리야랑 내가 앞으로 일하겠다. 뭐 그런 심정으로 기름을 부어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런 의미로 엘리사를 세우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동굴 속에서 위로만 받기를 원해요. 그런 위로도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가운데에 있습니다. 왜냐면요,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그런 확실한 사랑의 확증이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명령을 포함한 이 세 가지의 명령, 이 세 가지의 명령은요, 사실은 엘리야가 이 절망 가운데에 빠진 이유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 엘리야의 잘못된 생각들을 좀 수정하기,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엘리야는요, 혼자서 활동했습니다, 주로. 주로 혼자 활동했어요. 그리고 대단한 일들을 행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명령을 충성하고 감당했습니다. 혼자 그런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혼자 짊어지게 된 것이죠. 결과에 대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주시죠. 그런데 이번에 주신 이 명령들은요, 꼭 엘리야가 아니어도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명령들은 엘리야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하사엘에게 왕이 되라는 이 명령. 이거는요, 엘리야가 아니라 그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하 8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열왕기 상에서 건너뛰어서 열왕기 하로 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8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보시면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하사엘이 말하는 내 주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에게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예언하면서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을 그리고 하사엘이 이제 아람의 왕이 될 것을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이 시기는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뒤 10여 년이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말할 그 당시에는요, 엘리야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죽지 않았죠. 엘리야는 그냥 하늘로 승천해 들림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엘리야가 이 땅에 있지도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명령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 명령도 엘리야가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루어진 건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나오는데요.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요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3절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건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사의 제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세 번째 명령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로 삼으라, 선지자로 삼으라는 이 명령만 엘리야가 행합니다.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었죠. 그 상황 가운데에 엘리야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명령, 세 번째 명령만 엘리야가 행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가 앞선 그 두 명령을 이루지 못하고 해서 엘리야를 질책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말씀드렸지만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큰 좌절을 경험하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한번 무너지고 난 뒤에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것을 조금씩 배워나가고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책임과 부담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진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내가 수행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엘리야가 배워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 또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가운데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일들, 집중할 수 있는 일들, 그것을 열심으로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거기서 내가 아니어도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바뀐 것이죠. 엘리야는 나만 남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내가 해도 안 되었기 때문에 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엘리야가 아니더라도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아니더라도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거 다 혼자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런 특별히 책임감이 강한 분들 있잖아요. 책임감과 의무감이 막 강한 분들, 내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그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것에 조금씩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핑계하면 안 되겠죠. 내가 아니라도 뭐 누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그게 좀 이렇게 차이가 미묘한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란 거 알겠죠. 핵심은 이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주도권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주도권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좌절하지 않고 또 반대로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걸 원하십니다. 함께하는 걸.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 가지 명령을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무엇이 아쉬워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맡겨서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맡기면 일도 더디고 또 일도 제대로 되지도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를 이용해 먹고 어떤 소진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삶의 이유를 발견케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고 그 사명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알아가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서 우리를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주신 중요한 명령은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를 세우라, 사람을 세우라. 엘리사를 세우고 또 엘리사는 또 자신의 제자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참 교만해질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또 그 고등부를 담당할 때 일입니다. 고등부 때는 그때는 제가 강도사 목사였던 것 같은데 고등부를 담당할 때 고등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일부러 그 조금 아이들 키우려고 또 여러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맡겼어요. 그때 임원만 18명이었어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뭐 이렇게 하고 봉사부장, 찬양부장, 무슨 부장단 딱 이렇게 다 해가지고 18명. 일부러 많으면 알죠. 애들은 밥값이 많이 든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이제 한 명 한 명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고 뭐 팀도 많았어요. 봉사팀, 찬양팀, 예배팀 무슨 팀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예배팀은 방송실에서 PPT 넘기고 PPT 만들고 그다음에 조명, 음향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다 했어요. 예, 방송팀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두 남학생이 들어온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두 명이 들어왔는데 이 친구들을 보니까 그렇게 좀 빠르지 않아요. 행동이 그렇게 빠르지 않고 또 배우는 속도도 좀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 중에 저는 지금은 PPT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고등부 할 때는 굉장히 PPT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동영상도 막 편집해서 딱 틀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설교하다가 자 PPT 보시죠 하는데 안 넘어가요. 그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그냥 와 킥이라고 하죠. 아 이번에 진짜 이 동영상 이제 틀어주면 참 은혜 받겠다 싶어서 동영상 보시죠 했는데 막 그냥 깜깜하고. 불은 다 꺼져 있는데 화면 안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기도할 때 예,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페이드 아웃 예, 불을 이렇게 조명을 낮춰서 약간 어두운 분위기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안 그렇고 또 그리고 뭐 마이크도 갑자기 중간에 막 꺼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 좀 자주 있다 보니까 순간 속에서 막 이렇게 욱할 때가 있죠. 사실은. 예, 설교하다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내용을 까먹어요. 내가 무슨 말했는지 몰라. 예, 흐름을 낑기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친구들을 뭐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한 번도 나무라거나 뭐 잘못했다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참 그냥 귀하다. 예, 귀하다. 잘 섬겨주시니까 귀하다. 언제까지 할래? 뭐 아, 귀하다 그냥 귀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여러분 뭐 PPT 잘 안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PPT 안 하면 준비 안 하면 되죠, 맞죠? 예, 준비 안 하면 되고 뭐 기도할 때 불 안 꺼지면 어떻습니까? 불 꺼지면 다 자는데 뭐 불 켜고 기도하면 되는 거고 오늘 새벽에 그런 좀 약간 그 해프닝이 있었죠. 새벽에 기계적인 문제로 음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바로 마이크 없이 그냥 여기 그 보면대에 두고 이렇게 육성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아주 뒤에는 잘 안 들으니까 다 앞으로 땡겨 앉으셔서 앉으시라고 해가지고 참 좋았어요.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온기종기에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육성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렇게 다른 상황이 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더 귀 기울여서 듣게 되고 집중해서 듣게 되고 그래서 매일 있으면 안 되겠지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예배 마치고 딱 기도했죠. 아, 은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저녁 제가 설교입니다.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저는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주여 MIC 마이크를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새벽에 또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으세요. 일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나님 다 되게 하십니다.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명령이 꼭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딱 한 사람 내가 정말 열심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아낄 수 있는 그래서 나 혼자만 전전긍긍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리한 명령을 주셨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절망한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자기가 원하던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원하던 결과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아합과 이세벨이 뭐 번개 맞아서 죽던가 하나님께서 치시던가 벌하던가 이런 어떤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했는데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은 그것에 실망을 해서 좌절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는 엘리야가 원하는 그때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그 명령은 곧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악한 그 아합과 이세벨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또 그 죄 많은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엘리야는 몰랐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사엘,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아람이면 이방이죠. 하사엘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그 악을 통해서 악을 이용해서 악을 징벌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람왕 하사엘을 통한 심판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예후로부터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왕 예후를 통해서는요 악한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합 가문이 오므리 왕조인데 오므리 왕조가 끝이 나고 이제 예후 왕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내부로부터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죠.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 이 세 가지 명령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명령입니다. 외부로부터 하사엘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남은 자들을 내부로부터 예후가 심판하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누가 하죠? 엘리사가 심판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19장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명령은 하사엘, 예후, 엘리사 순서로 되어 있죠.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성취된 것은 첫 번째 엘리사가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하사엘과 예후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10여 년이 지난 뒤에 동시에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순서상 마지막에 엘리사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은 하사엘의 칼이 치고 예후의 칼이 치고 이제 엘리사가 심판하게 되는데 엘리사의 심판의 도구는요 말씀입니다. 말씀. 엘리사는 선지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인간의 칼은 육신을 죽이지만 하나님의 칼은 그 심령을 쪼개어서 새롭게 살리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최후의 엘리사의 그 칼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엘리야에게 주신 것이죠. 소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네가 원하던 때는 아니지만 나의 때 내가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소망의 말씀을 주심으로 엘리야가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지친 사람을 좌절해 있는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짐을 벗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명령을 내리면서 짐을 맡기는 방식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방법을 취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맞죠? 우리도 생각해보면 내가 누군가 같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하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겠습니까? 뭐 당연한 거죠. 맞죠? 함께 하기를 좋아하는, 함께 뭐 고생하면서 기쁨을 누릴 그 사람에게 같이 일하자고 하겠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네, 이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러면 자, 짐 내려놓고 이제 수고했으니까는 소파에 누워서 좀 TV도 보고 휴대폰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짐을 내려주겠다는 게 아니라 자 이제 다른 짐 줄게. 그러면 네가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핵심은 이거죠. 여기서 멍에는 너의 멍에가 아니라 나의 멍에라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 주님의 십자가. 그것을 같이 지고 가겠다고 하십니다. 혼자 멍에를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가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약을 조절하시는 거죠. 힘들면 더 힘을 주시고 또 훈련이 필요할 때는 더 맡기시고 그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멍에를 지는 그 기쁨을 감당하기 위해 멍에를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다섯 달란트를 또 남기죠. 또 남기고 난 다음에 그 주인이 와서 하는 말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가서 쉬어라. 이게 아니죠. 어떻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뭔가 포상휴가라도 보내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맡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달란트니까는 돈 더 주니까 좋겠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더 많은 영혼들을 내가 돌보도록 하겠다.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겠다.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마지막에 나오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냥 맡겨두면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즐거움에 너와 함께 너희가 참여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보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조금의 수고로움도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주님과 함께 쉼을 누리며 그 가운데 일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시리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가서 떡과 물고기를 주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워야 할 사람은 누군가요?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명의 자리를 이탈해 있다면 다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꼭 교회 일이 아니라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짐이 아니라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하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우리 가운데의 사명의 자리를 이탈해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명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시지 않는 열정과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